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무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세 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행해야 할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으로 이끄는 회복과 부르심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 이 순간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과 며칠 전에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신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더 베드로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던진 질문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베드로가 지은 세 번의 죄를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씻어주시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한 목숨을 살려고 스승을 배반했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처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죄책감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 곧 어린 양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양들인 형제들을 보살피고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 사랑 안에 그렇게 보답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일곱 가지 청원이 들어있는데 처음 세 가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후반부의 네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 세 말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내 안에 하느님이 거처하시도록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노예가 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왕권이 하루빨리 내림하기를 비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구세사업이 빨리 완성되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기를 비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네 가지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피곤이 밀려오면 초대로 받아들이라 부분 발췌해서 함께합니다. 피곤하다는 건 기력을 소진했음을 나타냅니다. 늘 긴장하고 사느라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고단함도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건 하소연할 이유가 아니라 쉬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그때는 피곤을 떨치려 애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히 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를테면 여가를 보내거나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피정센터에 머무는 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방에 돌아오면 보통 피곤합니다. 저는 이 피로를 받아들입니다. 침대에 15분 정도 누워 피곤의 무게를 즐깁니다. 그러고 나서 알림이 울리면 다시 생기를 얻어 일어났죠. 피로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은 만성이 되기 쉽습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달합니다. 유쾌한 피곤도 있습니다. 숲 손길이나 들길을 오랜 시간 걸은 뒤에 숙소로 돌아오면 기분 좋은 고단함을 느낍니다. 다른 유형의 피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문제들을 듣는데 지쳤다고 합니다. 또는 직장에서 많은 걸 제안해 보아도 분위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피정센터에 머무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따금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늘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별 모임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핵심을 비켜가며 다른 말을 할 때 대개 피곤에 밀려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곤함은 참된 것,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는 권유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친다면 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피곤함은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로 중요한 게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초대이자 중요하지 않은 것과는 결별하고 소중한 걸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도전입니다.
중 3부의 첫 번째 작품 나는 아는 도다 나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소프라노 엘레나 우거의 아리아로 소개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베이사이드 성모 관련 신심은 1970년 미국 뉴욕 베이사이드 힐지에 살던 베로니카 루에겐이 자신에게 성모님이 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루에겐 사후에도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졌으며 국내에는 로사리오, 미국의 루르드, 미카엘해 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986년 베이사이드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장 존 무가베로 주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현 신앙교리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선언문에서 발현들에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도 1980년대부터 이에 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대 인천 교구장 고나길모 주교는 1981년과 1986년 공문을 통해 관련 유인물이 교회 당국의 인준을 받은 바 없고 내용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대 강주대교구장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도 1988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대구 대교구와 수원 교구가 베이사이드와 관련된 신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추종자들의 적극적인 표고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잘못된 성모 신심에 관한 교회 차원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수원교구 용인 구성본당 주임 유희석 안드레아 신부는 베이사이드 성모와 같은 이단 사이비 신앙의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을 성당 사무실 벽면에 부착하고 올바른 신심과 성물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마오리어 운동가 빈센트 올슨 리더가 뉴질랜드 정부의 공공기관 명칭 변경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마오리어 우선 표기를 줄이고 영어 명칭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슨 리더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마오리어와 원주민 문화의 공공 영역 가시성을 악화시키는 상징적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마오리어 부흥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훼손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측은 공공기관 명칭을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마오리어 자체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중등교사협회 PPTA가 학교 운영 예산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전기료와 보험료, 교육 기자재 비용 등 학교 운영비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 지원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미 예산 부족으로 교육 프로그램 축소와 시설 유지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 부담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TA는 현재의 재정 압박이 교사 업무 환경과 학생 교육의 질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즉각적인 운영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조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과 오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복지와 주거, 보건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자동화된 판단이 시민들에게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노조 측은 AI가 단순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핵심은 인간적 판단과 책임성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AI가 공무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원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타운하우스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매각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거래된 타운하우스 가운데 약 20%가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시기 높은 가격에 구입한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 영향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증가와 대출 부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뉴질랜드 키위세이버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키위세이버 펀드들도 미국 기술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은 연금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AI 투자 열풍이 글로벌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특정 기술 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변동성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산 투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질랜드 탐험가자이자 사회운동가인 그레이엄 딩글경이 부유한 뉴질랜드인들에게 청소년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딩글경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장기적인 멘토링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사회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작은 지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딩글경은 기업과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관련 분쟁이 뉴질랜드 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연구기관 인포매트릭스는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향후 최대 2년 동안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연료비 상승은 물가 압력을 다시 키우고 운송과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직접 분쟁에 연루되진 않더라도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 외부 충격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제 정세가 조기에 안정될 경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부터 시행될 사회주택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1만 가구는 주당 지원금이 평균 15달러 가까이 증가하지만 또 다른 8만 가구는 주당 약 30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회주택 입주 기준 강화와 함께 시행되며 입주 기간 제한과 정기적인 자격 점검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목요일 국회에서 예산안 발표 전 이 계획을 공개하며 이번 단연간 개혁 프로그램이 사회주택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고 지원 대상을 더 정확히 선정하며 자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원이 무한하다면 이렇게 많은 가구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사회주택 상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뒤틀려 있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사회주택에 사는지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지에 따라 비슷한 가구가 서로 다른 수준의 지원을 받는 현 시스템은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숍 주택부 장관은 평균적으로 주요 복지수당을 받는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주거비를 지불한 뒤 숙박보조금을 받는 비슷한 민간 임대 거주자들보다 주당 105달러를 더 많이 남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주택 재고 자체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 중 때때로 비와 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석준 내오신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은 어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기도와 나눔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신심봉사단체인 콜럼버스 기사단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콜럼버스 기사단 한국 국가평의회 신경수 아우스노 의장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콜럼버스 기사단 한국 국가평의회 신경수 아우스노 의장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수 아우스팅이고요. 군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37년 군복무를 하다가 2017년부터 이렇게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하니까 갑자기 뭐라 그럴까 또 다른 존재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콜럼버스 기사단이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사실 이거 좀 그러니까 보통 분들한테 약간 생소한 표현. 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한국에서는 기사단이라는 표현도 별로 잘 쓰지 않고 있는 거고, 뭐, 그나마 이제 그, 뭐, 평화방송에 평화신문 보신 분들은 그 몰타 기사단, 요런 얘기는 들어봤긴 했지만, 기사단 얘기를 딱,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알려지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콜럼버스 기사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콜럼버스 기사단은 국제적인 단체고, 시작은 미국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천주교가 처음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와 교회와 성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그 이후에 그게 이제 1882년이니까 꽤 됐죠.
1882년이면 네. 벌써 미국에서도 따지면 100년이 넘은.
네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평신도 단체이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faith in action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좀 실천하고 봉사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2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간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신 봉사 행동 약간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동이 없는 신앙은 아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네, 네.
근데 그 콜럼버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사단이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콜럼버스는 왜 콜럼버스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래서 신대륙의 발견의 의미를 저희 이제 신앙인으로서는 새로운 우리의 선교에 우리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보면 콜럼버스가 했던 것이 어떤 새로운 대륙의 발견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새로운 대륙에 우리 카톨릭 신앙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던 그런 분으로 이제 저희들이 콜럼버스의 이름을 땄지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많은 도시 이름이 콜럼버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콜럼버스,
네네.
콜롬비아. 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앙의 전파자 뭐 이런 차원에서 콜럼버스 이름을 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의장님 소개하면서 콜럼버스 기사단 그리고 한국 국가평의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렇게 한국 무슨 뭐 지부 내지 한국 뭐 이렇게 보더니 국가평의회라는 표현까지는 잘 쓰진 않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그 이제 영어를 어떻게 이제 번역하느냐의 의미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이 이제 큰 조직 본부라고 그러죠. 그게
네네네네.
이제 미국의 뉴헤이븐, 커네티컷 주에 있는 뉴헤이븐. 뉴헤이븐이라는 도시는 예일대학하고 콜럼버스 기사단 본부가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스프림 카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실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평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평의회라는 말을 쓰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부 이름이 스프림 카운슬이고 각 국, 미국은 각 주마다
있고.
스테이트라는 이제 명칭을 써서 스테이트의 데퓨티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스테이트를 이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어떤 데퓨티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기서도 어떤 평의회 라는 기사단의 어떤 기사단이라면 옛날에 원탁 기사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평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 평의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조직이 디스트릭트라는 조직이 있고 그거는 이제 중간 제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지역 평의라는 말 쓰고 가장 마지막에 실제로 우리 형제 기사님들이 소속이 돼서 영성 활동, 신앙 뭐 이런 나눔 활동들을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슬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저희들 이제 하나의 평의회가 되겠습니다.
조직이 이게 뭐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제일 그 뭔가 익숙한 기사단이라고 하면 레조 마리에.
네네.
그죠? 레조 마리에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다.
네.
그래서 카운슬이라고 한다면 뭐 프리스티움 정도?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네네. 국가 평의회 정도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냐 또는 그 따르긴 하지만 뭐 세나투스나
네.
뭐 이제 레지아나 한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국 얘기했던 코네티컷주의 뉴헤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최고.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레조의 그 우리가 그 더블린시에 있는 걸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뭐 이게 이렇게 반드시 맞냐? 그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 연결하면 아 레지오 네, 마리에 네. 레지오 기사단 네, 아 콜로버스 네. 기사단 이런 조직 이런 느낌은 좀 확실히 네.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그 전체 인원수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 각 나라마다 좀 있습니까 이게?
예, 한 20여 개국 돼 있는데요. 가장 예. 많은 건 아무래도 미국 그 본토가 한 150만 명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뭐 프랑스, 뭐 한국, 필리핀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아시아는 필리핀하고 한국이 있고요.
유명한.
필리핀도 한 100년 됐습니다.
아, 100년 됐군요.
그래서 거기 필리핀에도 한 50여만 명이 우리 형제 기사님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기 전에 이제 한국은 그럼 언제쯤 들어오고 지금 회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국은 이제 사실은 이게 한국은 미군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군들이 여기 서울 그 당시에는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기 전에 용산 그다음에 오산
네.
공군기지가 있죠.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3개 지역에서 미군들이 카운슬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래서 미군들은 계속 카운슬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미군들이 카운슬을 만들어서 한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거기 미군들이 할 네. 그 미군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한국인 분들이 거기에 소속이 돼서
함께 했군요.
사실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 봉사도 같이 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아, 한국을 이걸 한국으로 한국만의 그런 어떤 기사단으로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군종 대주교님, 군종교구장님께서 한국으로 오셨을 때 저희 이제 유수일 군종교구장님한테 한국도 한번 해봐라라는 이제 조언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좀 하다가 2014년에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네네.
용산에 저희들 그 카운슬을 한국 카운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종 교구장님께서 그 당시 유술 주교님께서 지도 사제로서 이제
역할을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한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기사단이어서 혹시 군대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어온 게 군대여서 약간 군대가 중심이 된 건지.
근데 사실은 군대가 중심이 되진 않았어요. 네, 군종 교구장님께서 이거를 이제 저걸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 멤버들의 핵심은 그냥 저희들 일반 우리 형제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면서 물론 일부 이제 현역 군인들도 참여를 하셨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예비역 장군들, 예비역 대령들,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들어온 거지.
결론상 얘기하면 이제 커뮤니티 자체가
네.
만들어진 제가 알고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커뮤니티가 하필이면 미군에서 처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본당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본당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붙으면서 이제 했을 텐데 하필 미군이 네. 처음에 이제 카운슬이라는 초기 단계를 만들어도 거기에 한국인들도 함께 들어오고 그럼 당연히 미군 안에서 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국무관이 되든 뭐가 되든 일단 그것도 군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네. 들어와서 했었고 네. 나필이면 이제 그거를 그 유수일 주인님께서 그 네. 군족구구장 네. 하면서 자기가 그래 그럼 내가 뭐 지도사실 될게 그래서 네. 갑자기 또 거기다가 또 원치 않게 네. 군대 색깔이 더 들어갔고
네.
그러다 보니 중심 자체가 군대는 아닌데
네,
도리어 이제 군대 색깔이 너무 좀 세졌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네. 거기에 커뮤니티들이 좀 중심이 돼서
네, 네.
이 사람 저 사람 네, 어, 네, 너도 성도 다니잖아 그런데 네, 네. 하필이면 그분들이 다 군인
네.
출신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조직으로 보면은 그 훨씬 그냥 일반 형제 기사님 형제님들이 많고 그냥 군인들이 아주 일부고 단지 이 조직의 성격이나 뭐 이런 활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 군대 조직하고 약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쵸,
기사기 때문에
기사단이라는 네, 표현이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기사단에서 미국이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 베테랑 세대를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합니다. 예비역 복무 장병들을 네, 네, 네. 예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복무 현역 장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또 예비역 장군들의 예비역 뭐 꼭 장군이 아니더라도 예비역 장병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칭을 호칭할 때도 저희들 뭐 누구누구 기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비역 대령일 경우에는 꼭 앞에 코너를 붙여줍니다. 장군인 경우에는 앞에 꼭 계급을 붙여주고 그래서 군인들을 좀 예우하는 측면들이 좀 그러니까 문화 속에 남아있어요.
어제는 콜롬버스 기사단 자체가 미국에서 출발하다 보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우하는 그것을 네. 받아들여서 네. 여기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네.
따지면 이게 군대가 중심이 네. 돼서 돌아가는 네. 건 아니다.
네.
그건 오해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왔어요. 형제님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네.
어, 이건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내조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내조 말이었는데 자민도 있고 하는데 왜 형제님들만 하죠?
지금 이제 저희도 조금 변화되어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저희들 전례가 아, 옛날에는 네 번의 전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전례? 네,
1차 전례, 2차 전례, 3차 전례를 다 해야 기사가 됐고 4차 전례를 하면은 상급 기사에 그 좀 자기가 더 한 단계 높은 자기가 부여되는데 옛날에 1차 전례는 이제 뭐냐면은 자선에 관한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전례라는 것은 크게 보면 저희들이 덕목이 자선 뭐 그거를 자선은 이제 뭐 저희들 평신도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나눔, 봉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선과 일치, 그다음에 형제라는 세 개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배우고 이 가치에 동의할 때 동의하기 때 자기가 서약할 때 이제 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동의하는 그런 맹세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옛날에는 1차, 2차, 3차 전례가 비공개 전례였어요. 가족도 모릅니다. 그 절차를 밖에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런 야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봉사도 하고 뭐 일치 형제를 나누는 이 좋은 일을 이게 갇혀서 하는 건 우리끼리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게 가족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요거를 전례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들만 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같이 와서 해야 되는 이제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8세 이상의 남성 단체로 구성된 것이 콜럼버스 기사단인데 네.
본래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그 이제 아마 그 레이지오 마리아도 비슷한 그런 이제 협조 단원이라는
아.
그 레이리 옥질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단은 아니지만은 그런
협조.
어떤 협조 단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봉사활동할 때 되면은. 그 같이 가고
일단은 중심은 형제님들이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보면은 자매님들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본 성당에도
갑자기 그 자기 고백으로 바뀌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당도 열심히 하고 평일 미사도 열심히 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묵주기도도 꼬박꼬박 하시고 그런데 우리 이제 남성 형제님들이 사실은 바쁘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핑계로 해가지고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이제 기사단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제 저희들이 우리는 기사다라는 이제 모토가 이제 그걸 매일 암송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것이 어디든지 가서 기꺼이 우리가 돕겠다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신자들이 어떤 신앙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꼭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가정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신앙을 얘기했을 때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우리 신앙 안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굉장히 혼자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이 확산이 그 자녀들한테까지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이제 아들의 그 공부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톨릭 남성 신자로서 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뭐냐? 그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할 때도 같이 뭐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하는데 이거를 자매님이 하거나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거를 주도했을 때 그게 성가정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계속 그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런 우리 또 형제들의 역할 이거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우리 기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당에서도 보면 이제 미사 나오시는 분들 보면 기본 말씀하신 대로 자매님들이 디폴트죠. 잘 나오시고 네. 아 이 본당은 되게 형제들이 많이 나온다 보면 되게 잘 되는 북적북적하는 네. 것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겠는지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 콜럼버스 기사단이 지금 뭘 좀 추구하는지 약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이 가정이라는 신앙 안에서의 가정이라는 네. 것을 과연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끌어갈까? 그것을 이제 그 가정에서 좀 더 좀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봉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콜롬버 기사단이 가지고 있는 약간 모토 약간 네. 얼추 보면 말씀하신 것도 네. 보면 그런 의미가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냥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타인에게 네. 봉사를 하면서 네. 그걸 또 더 단단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교의 목적도 있죠. 전한다는 목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콜롬버 기사단이 가지고 있는 약간 모토 느낌이 네, 드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계속 우리가 영성을 이제 높이고 뭐 이런 많은 그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그 안에서 끝나면은 이게 어떤 선교적인 결국 나가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냥 안에서 우리가 기도만 해가지고 과연 초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만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성활동 많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봉사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선교 차원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뭐 지인들을 우리가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프로그램 이런데 초대도 하지만 그렇게 와서 초대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봉사활동하면서 더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제가 속한 카운셀에 이제 그 우리 김수환 추경님께서 만드신 성가정 입양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성당 안에서 야 여기 우리가 기도 프로그램 이거 있는데 너 와라 하는 것보다 야 거기 아기들 위해서 우리가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뭐 저 뭐 잔디도 깎고 뭐 페인트칠도 하고 또 애들하고 또 나가서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 아니면 좀 와라. 거기 와서 우리랑 같이 봉사활동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할 때 저희들 기도하고 뭐 봉사자의 기도도 하고요. 뭐 이제 아기들 위한 기도도 하고 같이 조그마한 성전에서 소성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하고 끝나고 또 이제 뭐 같이 그 맛있는 우리 만두 거기 보면 맛있는 오색만두 있습니다. 그 저기 성가정 이병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예? 같이 점심도 하면서 친교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 이게 그 뭐 괜찮네 그러면서 오시는 또 우리 형제님들도 일반 그냥 우리 예,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조화가 되니까 그런 뭐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 이제 봉사활동 뭐 얘기 조금 더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시간이 좀 바빠서 생업이 바빠서 그러는데 솔직히 그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오늘 자기 고백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바쁜 것 같아요. 시간, 마음의 시간, 육체적인 게 아니고.
여유가 없으니까.
네,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근데 내가 피곤한데 휴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피곤한데 아예 산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후회하는 사람 없거든요. 올라가면. 이 봉사도 아침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좀 늦잠 자야 되는데. 아침 9시에 출발할 때는 피곤하죠. 한 7시에 토요일에도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가서 애들 얼굴 보고 또 가서 청소하면서 이 받는 그러한 것은 그분들을 도와,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신들이 치유받고 저희 자신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뭐 청취자분들 듣기에는 이게 아무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비교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레조 마리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왜냐면 레조 마리아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콜럼버스 기사랑 좀 비슷하긴 네. 한데 조금 차이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콜럼버스 기사는 남성이 좀 중심이 되어 있고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에 영성적인 부분은 또 가정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하고 봉사는 어디든 하고 있지만 그 콜럼버스 기사단의 핵심은 그 안에 가정 또 남성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 물론 네. 그 협조자로서 그 자매님들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은이 부릅니다. 언젠가는. 생명의 권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콜럼버스 기사단 한국국가평의회 신경수 아우치노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콜럼버스 기사단에서 얼추는 다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단 어떤 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는데 아까는 말씀이 시작 자체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더 크죠?
거의 뭐 엄청 뭐 크고 일단은 뭐 재원적인 그런 뭐 그런 뒷받침도 충분히 되기
벌써 때문에 벌써 150년 정도 됐으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단순하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조직적인 부분도 잘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지금 한국에 들어온 2017년도이긴 한데 한국의 최초의 콜럼버스 기사 단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제 사실 2014년 14년에 이제 저희 콜럼버스 서울 대교구 단체로 이제 처음으로 카운슬이 창립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돼서 10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잘 몰랐다가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콜럼버스 기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장면 총리님 장면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장면 총리님이나 장익주 교수님
네, 네,
뭐
그렇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계신 분들인데 장면 총리께서 그 1949년에 미국의 대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1949년에.
네. 그러면서 이제 49년도에 가서 신앙적으로 워낙 이제 뭐 관심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걸 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콜럼버스 기사단 워싱턴에 가보면은 그 224번째 그 카운실, 224번째로 만들어진 카운실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네네. 일본 카운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뉴헤이븐, 코네티컷에 있고 거기에서 가서 기사로 가입을 해요.
아~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1949년에 기사가 되어서 그 워싱턴 카운실은 굉장히 유명한데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도 거기 카운실 소속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49년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사로서의 활동도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1950년에 이제 6.25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절실한 지원이 필요했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그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콜럼버스 기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역사상에는 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는 사람이 힘이 쓴다고.
그럼요. 그리고 그것이 뭐 기사단 전체로서의 어떤 지원도 많았지만 각 개개인 정말 저 시골에 사는 우리 콜럼버스 기사단 기사가 아니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이제 그 한국에 파병이 되어서 군인으로 갔을 때 그분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뭐 기도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이런 것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우리 박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콜럼버스 기사가 되어서 우리 그 미친 영향이 그 6.25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를 알고 그 워싱턴 카운실도 방문해서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장면 총리 그 해화동 성당 부분에 있는 거기 기념관도 가서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콜럼버스 기사단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작년 그 총리님께서 전 총리께서 미국에서 그 콜럼버스 기사단에 들어가셨다면 본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걸 한번 만드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해석도 있고 아마 그분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도 좀 있으셨고 해서 그것이 좀 잘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콜럼버스 기사단이 군인들한테만 열려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지금 뭐 장면 그 총님 전 총님이 얘기를 한 것 순간으로 아 그렇구나 사실 해화동 성당이 있다면 그 장면 그 총리님이나 장익주교님이나 그런 그때까지 지금 좀 연세들이 다 높으신데 그분들 그런 추억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에서 많이 콜럼버스 기사단이 조금 그러잖아요. 아까는 제가 남성 중심이 있고 가정 중심이라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활동에 더 좀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활동하십니까? 왜냐면 아까는 이것들 각 그 어떤 기사단이 됐든 안 그러면 어떤 그 단체가 됐든 주되게 어떤 목적이라는 것들은 있잖아요. 뭐 레조 제가 계속 레조 마리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래도 자기들이 인근에 있는 거 마리아의 그 어떤 군대로서의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본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에 또 핵심되는 그 활동들이 힘쓰고 있는 건 뭘까요?
저희들 가장 큰 건 아마 생명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아 생명이요?
네, 미국에 이제 저희들 생명 대행진 저희도 이렇게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뿌리가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생명 운동, 생명 대행진이나 이런 것들을 각 미국 주별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명 대행진하면 5월 달쯤에 그 마치포로 해가지고 이제 좀 생명활동 대행지 하는데
주별로 하는데 워싱턴은 1월 달이에요. 제일 추울 때 마치포 라이프를 하는데
말이 좋아 마치포지 완전 그 시차인가요? 4개월이나 땡겨서 하게?
네. 그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생명운동, 생명대행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콜럼버스 기사단이 주도하고 주된 그러나 이제 서포터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콜럼버스 그 기사단이 생명 수호에 더 이렇게 왜 이게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더 하는 걸까요?
그 이제 뭐 미국의 역사도 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생명이고 가정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혼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생명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 맞고요. 또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장 이 생명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은 게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에서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는 성별을 구분하는데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데 네. 미국에 그런 경험 가지신 분도 많겠지만
좀 복잡하죠.
체크할 게 한 뭐 20개 되는 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에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추구화돼서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콜모스 기사단 한번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이 생명과 가정 뭐 결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비디오 클립도 많이 있고 일부는 이제 한글 캡 번역까지 해서 밑에 이제 자막까지 다 달았는데요. 거기 보면 대부분이 결혼이라는 그 성사, 결혼이 주는 또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다음에 생명의 의미, 낙태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명대행진에 있어서는 뭐 하여튼 우리 콜럼버스 기사단이 41기도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저희들도 한국에서 있는 이제 생명대행진 41기도 여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생명대행진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군데에서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 4월 11일 날, 그, 종각에서 오전에 9시 반쯤에서, 예, 그 종각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 불합치, 낙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미로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주교회의 차원에서 각 교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올해는 5월 말에 제주교구에서 제주교구에서 그 토요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거기 이렇게 걷는 것이 있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마지막 주쯤 해가지고 네. 이제 40일 동에서 11월 네. 초쯤 끝나는 네. 40일기도 일단은 서울교구의 이제 명동 성당 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7시 네. 8시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사실 뭐 뭔가 외치기보다는 그냥 기도나 이제 침묵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는데 거기 같이 참여하시면서
네 거기 뭐 저희들 기사가 뭐 하는 건가 알고 싶으면은 거기 오시면은 저희 기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베레모도 쓰고 있고 뭐 칼도 차고 있고
지금 예 말씀하셨죠. 4월 11일 날 종각이 오전에 오시면 종각 한 9시 반쯤 될 것 같은데 네. 오시면 거기서 베레모 쓰고 있으면 베레모 쓰고 이게 저분이 지금 오늘 방송하는 콜로버스 기사단 네, 분들이구나 네. 그래서 이것은 생명 대행진 또 생명에 대해서 수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콜로버스 기사단이구나 나도 여기까지 관심이 있으면 좀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문의를 하시면 오늘 네. 이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그 뭐 종각에서 하는 4월 11일 9시 반에 하는 그 생명대행진하고 그다음에 5월 말에 하는 제주도에서 제주교구 올해 주관에서 하는 생명대행진에 다 저희 기사단이 참여를 합니다.
네.
또 제주도에도 저희들 한계 카운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카운슬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여쭤보는데 한국의 카운슬이 제일 작은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몇 개 정도?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럼 각 교구마다 하나씩 정도 있는.
지금은 이제 서울하고 인천이 좀 중심이 돼서 인천 많고. 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제주, 대구, 그다음에 평택, 오산, 그다음에 이제 원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만 보면 약간 군대가 중심이긴 합니다.
전혀 제주도에는 군대가 별로 없는데 네.
형태 오산이 나는 순간 여기 군대 원주 여기까지 하면 군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기엔 좀 이제 장면 그 박사님 있었으니까 2017년 들어오면서 이제 유수일 주교님이 이렇게 이제 군족 교구장이 이거를 담당하다 보니 조금 그 영향이 없지 않지 않다.
근데 오히려 숫자로 보면은요. 네. 그 군 출신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 수호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이게 그 뭐 그 생명 그 자체만 있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이 활동을 하시죠?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생명 가정 그다음에 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손을 내미는 그러한 노력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220만 형제 기사들이 세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끈이 실이 뭉쳐져서 있을 때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할 텐데 220만 형제 기사가 카톨릭 신앙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한 해 그 예를 들어서 기부한 금액만 합쳐도 2,700억 원이 넘습니다.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 한국만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전 세계 220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전 세계에서. 거기 전 세계에서 또 봉사활동한 시간을 저희들이 다 매년 합칩니다. 네. 합쳐보니까 전 세계에서 봉사활동한 시간이 4,800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령 우리 한국의 형제기사님들이 지금 뭐 지금 한 605명 정도 됩니다. 활동하는 형제기사님들.
그게 많네요.
네. 근데 605명에서 할 수 있는 거 작지요.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소자 후원도 합니다. 그럼 성소자 후원을 하는데 605명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605명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본부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을 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4월 말에 보면 군종 청년대회를 합니다.
네. 옆봐요. 또 군종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군종 교구장님 서상범 주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군종 청년대회가 뭐냐면은 꽃동네에서 하는데 꽃동네에서 한 600여 명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군종 신학생.
네네.
어차피 이 신학생 이분들은 또 다 또 그렇죠. 저녁 가면 각 교구로 들어 군종 신학생하고 또 이제 군종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신부님들 도와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성당도 좀 관리하고 그렇죠. 신부님 미사도 좀 도와드리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청년대회를 합니다. 이게 또 세계 청년대회하고 좀 연계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이제 사실은 가서 이제 저희들이 좀 도움도 주고 기부도 하는데 저희들만 하면 힘들죠. 근데 이제 본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뭐 이런 그 생명 대행진이나 40일 기도하는데 그것도 본부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생명 대행진에 참여하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딴 데 보게 되면 한국 아니면 이제 카운셀에서 이제 그 교구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 느낌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콜롬스 기사단은 전체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본부를 위시로 해서 그 밑에 모든 것들이 보고도 하고 하면서 같이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습니다.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 니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본부가 함께 동참해줄게 이런 식으로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기도나 등등등등 함께한다는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합니다만 아까 성가정 입양원 외에도 뭐 보육원에 뭐를 기증을 정례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한 곳에서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뭐 물품이나 이런 거 따져서 이게 좀 남는다 그러면은 꼭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고 뭐 그런 역할들이 많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의 그러니까 콜럼버스 기사는 봉사의 뿌리는 기도와 신앙의 나눔이라고 했는데 그 기사들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 이제 신앙의 어떤 영 성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꼬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뭐 묵주기도 플러스 기도 플러스 성경 공부 플러스 뭐 친교 활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남성이 주도가 돼서 기도를 하고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양성. 그러니까 주님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친교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요거를 모든 신자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저희들이 뭐 토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뭐 어떤 영적 자료 어떤 자료에 대해서 그걸 읽고 토론을 하는 건데 그 이제 토론을 그냥 하면은 이제 어떤 결론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쉽게 보면 교과서처럼 1과 2과 3과 뭐 이렇게 레슨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넓혀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어떤 주님의 모습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거를 실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성장
예, 네, 성장이라고 보는.
그죠, 남자로서의, 사실 그, 뭐, 몇 년 전에, 그, 성 요셉, 그, 성, 그, 해라고 교구청에서, 그, 교황청에서 얘기했을 때에, 네. 사실상 그 부성이라는 것이 참 쉽진 않다.
네네.
왜냐면, 이게 모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면, 그, 같이 성장하면서 네네. 교감을 느끼는데, 네네. 부성은 참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모성을 통해서 부성을 또 습득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굳이 하면 좋은 아버지로 산다는 것, 네. 또때는 누구한테 좋은 아들로 산다는 것, 뭐, 좋은 남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상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또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또 네. 여성분들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남자분들은 좀 그런 얘기 잘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성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실천을 네. 하고 나는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쩌면 아 내가 정말로 사실 뭐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 역할이라고 역할 그 부분을 잘 했을 때 고민하고 그걸 통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또 깨닫게 되고
네.
또 그런 면에서 같이 남성들이 성장하기는 참
네.
좋은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사실 뭐 그 하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콜로모스 기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까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4월 11일 날
네.
그 생명 대인진에 오셔서
종강에서
아 저분 옷이 제복 같다라는 분한테 가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셔도 네. 되는 거고
네.
그 외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저희들이 뭐 각 그 조직 그 성 본당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홍보를 좀 하고
네.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평화신문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안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아,
좀 이렇게
콜로버스 기사단을 치면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고 거기 클릭해서 보면
네,
나올
네.
수 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콜로버스 기사단 특히 이제 한국 국가 평의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저희들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서 콜럼버스 기사단이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할 거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명운동도 당연히 중심이 되고 있지만은 그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이제 2027년 세계 청년대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사단도 이제 최대한 좀 청년 카운슬도 있습니다. 젊은인들을 구성된.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콜럼버스 기사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얼굴이 많이 비춰지는 것보다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많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젊은 대학생들 포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을 우리 기사단으로 초대해서 어떤 영성과 그런 봉사의 나눔의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50만 형제기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와 같이 카톨릭 신앙 안에서 교류하면서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한국에 또 뭐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지고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또 배워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좀 이렇게 젊은 그 우리 신자들, 우리 젊은 신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콜럼버스 기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젊은 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요새 젊은 친구들을 봤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좋은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른의 좋은 모델.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했던 꼬르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가 좀 늙은 사람 얼굴 보여주는 것보다 좀 젊은 사람 얼굴 보여주는 거는 맞는 얘기긴 하지.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니코 윌리스 재무장관은 사회주택 업주자들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 같다고 말 안 되는 데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권상 한국 국적자가 탑승했던 기자 지구행 선단의 나포 작전에 대해 해당 선단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런 행위는 도발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찬반 투표가 22일 시작됩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베이사이드 성모 관련 신심은 1970년 미국 뉴욕 베이사이드 힐즈에 살던 베로니카 루엔겐이 자신에게 성모님이 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루엔겐 사후에도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졌으며 국내에는 로사리오, 미국의 루드르드, 미카엘해 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986년 베이사이드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장 존 무가베로 주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현 신앙교리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선언문에서 발현들에게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도 1980년대부터 이에 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대 인천 교구장 고 나길모 귤리엘모 주교는 1981년과 1986년 공문을 통해 관련 유인물이 교회 당국의 인준을 받은 바 없고 내용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대 강주 대교구장 윤경휘 빅토리노 대주교도 1988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대구 대교구와 수원 교구가 베이사이드와 관련된 신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추종자들의 적극적인 포교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잘못된 성모 신심에 관한 교회 차원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수원 교구 용인 구성 본당 주임 유희석 안드레아 신부는 베이사이드 성모와 같은 이단 사이비 신앙에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을 성당 사무실 벽면에 부착하고 올바른 신심과 성물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 윌리스 재무장관은 사회주택 입주자들이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번 변화가 잔인하다며 더 많은 공공주택 입주자들이 태거당하고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예산안부터 정부는 약 11만 가구에 대해 주당 지원금을 평균 15달러 가까이 늘리는 반면 다른 8만 가구는 주당 30달러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생활비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잔인하고 야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층의 옹호자를 자처하는 윈스턴 피터스가 이제 가장 소득이 낮은 연금 생활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사실상 한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주택 담당 대변인 캐럼 맥커널티는 이번 정책이 재정 절감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뉴질랜드 국민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주택 담당 대변인 타마타 폴은 이번 개혁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녹색당 사회개발 담당 대변인 리카도 맨덴데스 마치는 정부가 사회주택 입주자들과 빈곤층에게 긴축 정책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이런 변화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불공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영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소득 수준의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교한다면 사회주택 입주자는 주당 110달러를 더 유리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주택 시스템 개혁에서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주택 지원 집중입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사회주택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 평가 방식을 재설계해 사람들이 겪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장벽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사회주택에서 벗어나 주거 자립으로 이동하도록 지원 강화. 정부는 또한 사람들이 사회주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 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명확한 임대기간 제한, 입주자 책임 체계, 민간 임대주택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지원 강화, 변화하는 필요와 자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입니다. 여기에는 임대 계약 검토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공정성과 자립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편입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사회주택 및 응급 임시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연계 임대로 최소 부담 비율을 현재 소득의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1일부터입니다. 비숍 장관은 이번 조치가 사회주택과 민간 임대 사이의 격차를 줄여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고 더 많은 근로와 더 긴 노동시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 민간 임대시장으로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 정치 풍자의 거두 스티븐 콜베이의 심야 토크쇼 은퇴 소식과 맞물려 과거 그가 뉴질랜드를 방문해 보여주었던 독보적인 문화적 영향력과 유쾌한 행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한 및 해외 로케이션 촬영의 일환으로 진행된 뉴질랜드 특집 에피소드에서는 당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공항 마중을 나가고 차량을 운전해 콜베어를 안내하는 등 파격적인 한대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콜베어는 아던 전 총리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며 뉴질랜드의 독특한 문화, 정치 그리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콜베어 특유의 날카로우면서도 무례하지 않은 유머 감각과 아던 전 총리의 재치 있는 입담이 어우러지며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높이는 고품격 인터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식 토크쇼 녹화에서도 콜베어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환대 문화를 미국 전역에 소개하며 심야 예능 진행자로서의 파급력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에피소드가 콜베어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리더들과도 유머를 매개로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콜베어는 미국 안팎을 넘나드는 이 같은 전방 위적 활약을 통해 풍자 작가이자 방송인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족적을 남긴 채 정들었던 심야 무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에서 자국군에 의해 역류됐던 외국인 활동가 전원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군 과정에서의 처우를 둘러싼 국제적 비난이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활동가 430여 명은 월요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저지된 뒤 이스라엘에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봉쇄를 뚫기 위한 일련의 시도 중 가장 최근 항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타마 벤 글비 이스라엘 구구 성향 국가안보장관은 수요일 역류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이마를 땅에 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강범위한 비난과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 오렌 마모르스텐은 목요일 PR 선단 모든 외국인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에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단에는 뉴질랜드의 3명도 참여했으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벤그비르 장관의 행동과 관련해 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대사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이스라엘의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포함해 우려사항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벤그비르의 행동을 규탄하며 그는 뉴질랜드가 이에 그에게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결정을 정당했음을 더욱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리어 운동가 빈센트 올슨 리더가 뉴질랜드 정부의 공공기관 명칭 변경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마오리어 우선 표기를 줄이고 영어 명칭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슨 리더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마오리어와 원주민 문화의 공공 영역 가시성을 악화시키는 상징적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마오리어 부흥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측은 공공기관 명칭을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마오리어 자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중등교사협회 PPTA가 학교 운영 예산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전기료와 보험료, 교육 기자재 비용 등 학교 운영비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 지원은 충분히 충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미 예산 부족으로 교육 프로그램 축소와 시설 유지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 부담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TA는 현재 재정 압박이 교사 업무 환경과 학생 교육의 질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즉각적인 운영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는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조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과 오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복지와 주거, 보건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자동화된 판단이 시민들에게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노조 측은 AI가 단순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핵심은 인간적 판단과 책임성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AI가 공무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원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타운하우스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매각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거래된 타운하우스 가운데 약 20%가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시기 높은 가격에 구입한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 영향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증가와 대출 부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뉴질랜드 키위세이버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키위세이버 펀드들도 미국 기술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은 연금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AI 투자 열풍이 글로벌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특정 기술 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변동성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산 투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질랜드 탐험가이자 사회운동가인 그레이엄 딩글경이 부유한 뉴질랜드인들에게 청소년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딩글경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정기적인 멘토링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사회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작은 지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딩글경은 기업과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권상 한국 국적자가 탑승했던 가자 지구행 선단의 나포 작전에 대해 해당 선단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런 행위는 도발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해상 봉쇄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사관은 선단 납부의 합법성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 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해상에서 선단을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 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납부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일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참석한 상원 인중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불신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졌습니다. 첫째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진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과거에는 남북한 모두의 통일과 관련된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점점 더 많이 남한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서 이는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데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피트 리게츠 상원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가 자신이 한국에서 한 일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회고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동맹과 안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자유국가로서 우리가 폭정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는 부모가 공산주의를 피해 북한을 탈출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전화한 외국 정상이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였다고 밝혔다고 21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글래스 대사는 이날 자민당 내 다카이치 총리 지원 의원그룹 국력연구회가 연 첫 번째 모임에서 초청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점이 미일 동맹의 힘과 양 정상 간 신뢰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 투표가 22일 시작됩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대상은 전날 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입니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의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분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 제도 최대 5억 원 신설, 평균 임금 6.2%, 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한 해 300조 원 수준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사업성과 영업이익이 31조 5천억 원 10.5%가 특별 경영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전사 실적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 경영 성과급과 기존 OPI 초과 수익 성과급을 포함해 올해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낼 결과물이라며 잠정 합의한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 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3원 4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2원 2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4원 6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 중 때때로 비와 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인 피 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얼 게시판입니다. 우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에 오클랜드 레벨 3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폰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드 CV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